오늘 요한 3서 보겠습니다.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는 지극히 또 개인적인 서신이죠.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2서도 분량이 파피루스 한 장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요한 3서도 편지지 한 장에 들어가는 짧은 분량이죠. 이 편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쓴 목적은 가이오에게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함께 이 데베드리오라고 하는 이 악한 자에 대한 교회 안에 있는 그야말로 못된 친구에 대한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요한 3서에 기록된 목적은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생각도 알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교회의 박해가 시시각각 더 강도가 높아질 때이고 또 이단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때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환대의 정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수신자가 분명하죠. 발신자도 분명하고 장로인 나는 지금 사도 요한은 앞서도 요한 2세에서도 기록했던 것처럼 자기를 장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를 내요. 수신자는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르고 나서 한 번 더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이 짧은 서신서에 사랑이라고 한 단어가 여섯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일곱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 요한의 머릿속에 가득한 가장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일반 서신을 쓸 때에도 그 머릿속에 가득한 그 신앙의 기준들이 이 편지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답게 그는 누군가를 부를 때도 사랑하는가요? 참으로 사랑하는가요? 그런데 참으로라고 번역한 게 좀 뭐랄까 좀 미진하다 그럴까요?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은 영어 성경은 정확히 번역을 했는데 in truth라는 번역이에요. 진리 안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 정말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쓰겠지만 그렇게 번역을 해도 뭐 쉽게 알아듣겠지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그 뜻이에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이 요한이 쓰고 있는 진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서신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줄곧 쓰고 있는 진리의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인격의 진리,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단순히 그냥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원수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이유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사랑의 컬러나 톤이 다르잖아요. 오늘 가요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얼마나 요한이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는지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기가 십상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기준으로 사랑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털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자, 2절도 반복해서 그렇게 또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또 해놓고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영혼이 잘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아는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속사람에 관한 것,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 줬던 것처럼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바울은 당연히 우리 신앙이 속사람의 기준이라는 걸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이 되었건 베드로가 되었건 사도들은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의 신앙은 속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이 일이 풀려가는 것처럼, 순서가 바로 척척척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하나씩 풀려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아, 난 네가 잘 되기를 원해.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뭘 해야 잘 되는 겁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먼저 가야 할 건 먼저 가고, 나중 가야 할 건 나중 가는 그런 순서가 제대로 된 잡힌 것을 잘 되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지금 요한이 가요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신앙의 뿌리가 진리 위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진리에 따라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 대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인사지만은 이 인사 한마디에 그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절, 4절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진리가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가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왜 지금 가요를 그렇게 기뻐하고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일이 기쁜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다 목회자의 심경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심경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가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고, 그가 정말 들은 말씀대로 살고, 성경 읽은 대로 살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 그가 참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인사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자녀들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참 당신 자녀 잘 키웠습니다. 반듯하더군요. 참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렇게 반듯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다는 게 기쁘듯이 영적인 아들처럼 낳은 신앙의 자녀로 이렇게 양육된 사람들이, 야,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살고 있더라만,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 정말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잖아요.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5, 6, 7, 8절.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가이오가 어떤 일을, 진리 안에 그럼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간다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한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나그네로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요한 2서에서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서 이 이단에 물든 자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자들은 들이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은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요한이 보낸 요한의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 또 소아시아의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던 그 순회 전도자들,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파송되어 갔을 때 그들을 맞아들이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가장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것의 하나였고, 또 주님을 대접하듯 대접하는 그 태도야말로 같이 동역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중근동 지방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남다른 지방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롯도 정말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손님들을 잘 대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에게 뭐 이런 걸 요구할 때, 그때 롯은 뜻밖의 대답을 하지 않아요. 나한테 결혼하는 딸이 둘 있으니까 이 딸을 차라리 내주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환대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환대의 기준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문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환대하는 것은 보편적인 삶의 기준이었고 생활 습관이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난 모르는 나그네도 그렇게 대접할지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어떤 대접이어야 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접에 있어서 가이오는 정말 들리는 소문에 따르니까 극진한 대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지금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갔다 온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간증을 한 거죠. 제가 가이오에게 다녀왔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한다. 이제 전송한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행의 경비를 이렇게 좀 보조를 해서 잘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7절, 8절 이렇게 쓴 거예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요한이 파송했던 요한의 제자들, 순회 전도자들은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가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했던 이유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순회 전도자에 해당하는 이 궤변론자들이 다니면서 늘 돈을 위해서 지식을 전했고 돈을 목적으로 그들이 순회를 했기 때문에 그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체. 예. 그랬지만 오늘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갈 때 돈을 그렇게 의지하고 가지 말라고 해서 보낼 때 다 이렇게 맨손으로 보냈는데 가서 다음 여행지로 갈 때 거기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증거이기도 하고 또한 형제됨을 나타내는 사랑의 징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잘 대접해서 보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렇게 서로 영접하는 것,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섬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한 육신으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로 섬길 수도 있고 각자 섬김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섬김의 은사가 풍성하게 모여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에게 이미 편지도 두어 자를 교회에 썼지만은 아마 그 편지마저도 거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자, 곧 교회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자, 곧 교회를 쥐고 흔드는 자, 본인 수중에 이 교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자란 말이에요. 디오드레베란. 이 그 디오드레베는 본인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얼마나 좀 서운하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었으면은 내가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부족해서 우리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도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맞아들일 때 그를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축출한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자기 사당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들 가끔 있지 않아요? 터준 대감 노릇하는 사람. 예, 생각이 다르면 쫓아내고 새로 오는 사람 뭐 이렇게 효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환대하지 않고,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얘기예요. 그때 지금 이 소위 이런 디오드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교회의 머리됨을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자예요. 근데 이제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청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도 정말 우리에게 신실한 증언이지만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질책하는, 질타하는 이 편지를 가요에게 보낸 까닭은 이 편지가 단순히 가요에게만 읽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서신들은 회람서신적 성격이기 때문에 비록 개인에게 왔더라도 가요는 정말 가정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 편지를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편지는 비록 개인에게 쓰여진 것이지만은 많은 교회에 회람돼서 읽힌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붙여서는 안 된다. 이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지 말라고 그토록 말했지만 교회에서는 꼭 으뜸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어쩌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사역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장로 또 무슨 이런 사람들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가장 낮은 자로 섬기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높이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지키면 교회가 시끄러울 게 뭐 있고 소란스러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꼭 군림하고자 하는 자, 꼭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리는 자, 꼭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종부리듯 부리는데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요새는 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함부로 말하고 그냥 말로 가시 같은 말로 상처를 주고 말이죠. 이게 다 본인 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윗사람 노릇을 하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 감옥이라는 데 가도 하루라도 문제 들어온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곳이 감옥 아닙니까? 단 며칠이라도 먼저 들어오면 선참 노릇을 하는 게 감옥이고, 세상에서는 입사 한해 먼저 하면은 그 뭐 영원히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거. 세상은 그런 질서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먼저 일전 출석 먼저 했다고 새로 오는 새 신자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직분 없는 성도들에게 마치 뭐 고관이 아랫사람 대하듯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맡고 있는 재직이란 신분이란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한 그냥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고 책임일 뿐이지 그걸로 무슨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디를 가나 이 오늘 지금 가요에게 편지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뭐 저 자신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죠. 누구나 우리에게는 그런 욕망이나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말 스스로 뿌리 뽑지 않으면은 이 길을 가다가 어느새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본인은 교회를 섬긴다고 입으로 말하지만은 날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의 결론은 이거예요. 신앙은 누구를 본받느냐의 문제다. 누구를 본받느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악한 것을. 여러분 아이들은 백지와 같지 않습니까? 누구를 부모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백지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듯 그려지잖아요. 신앙도 백지죠. 왜냐하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신앙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이 결정될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본이 된다, 기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보면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봉사에 이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늘 봉사에 끌리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디든지 그냥 봉사만 있으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봉사자가 본이 된 탓이죠. 어떤 사람도 성경 공부에 은혜 받은 사람은 늘 성경 공부를 그렇게 끌고 다녀요. 자기가 성경 공부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공부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아침 예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침 예배를 이렇게 또 강조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저녁은 예배 안 드립니까? 주일 예배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요소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성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제도 있고 말씀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삶도 있고 시험을 이기는 삶도 있고 사역자의 삶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어떤 밸런스를 이루어야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 균형을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본받느냐고 할 때 사실은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을 본받으면 치우치게 돼 있어요. 전도가 중요하지만은 전도밖에 안 하면은 무슨 또 전도만 하는 또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이 그토록 중요하지만은 구원만을 강조하면은 뭐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완벽한 균형을 지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자.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손에 쥐어주신 이유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 끝인사를 읽고 마칩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오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오늘 뭐 요한 2서하고 인사가 비슷하죠. 내가 쓰기를 원치 않고 비대면을 원치 않고 대면하기를 원하노라. 대면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비대면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요새 이 비대면을 강조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택근무. 와서 보기 싫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일만 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일 있으면 그냥 우리가 영상통화하고 일 없으면 그냥 보지 말자. 같이 출근해 있으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비대면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요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온전히 보고 싶은 것이지 한 기능만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에?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문안하라.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요한 옆에는 여러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노사도가 옆에 있는 제자와도 같고 자녀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일진데 친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너한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다. 저는 이 편지 한 장에 녹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이 참된 영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도 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있더라도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잘 균형 맞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딘가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으뜸이 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따뜻한 환대를 기억하며 보낸 편지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환대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있는 데베드리오를 주님 잘 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한테 지기를 싫어하고 남의 머리가 되고자 하고 남의 위에 있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 꺾어주셔서 기꺼이 정말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의 모습을 뒤따르는 참 제자로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낮은 곳으로 임했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겸손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때로는 정말 낮은 자의 마음 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치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혹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들의 다가갈 기회가 있다면, 그들과 대화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힘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위로를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출근한다면 내가 머리가 되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발을 한번 씻어주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진리 안에서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에게 격려하고 또한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